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깊이 신뢰함으로 오늘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판단을 맑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을 피할 지혜를 주시고 핵심을 관통할 지혜를 더하셔서 삶을 단순하면서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직한 심령을 주시고 주신 것의 가치를 깨달아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때로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한 것은 항상 열매를 맺어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나아지게 하옵소서. 때를 발견하는 지혜와 때를 놓치지 않는 신속한 행동력이 있게 하시고 견고한 의뢰가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질병이 떠나고 분쟁이 소멸되며 성령 안에 깊은 교통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로 병원에 있는 모든 이들의 외로움에 위로를 더하시고 오늘도 새 마음과 선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강화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긴 계단이 꼭대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산이 가파르게 이어져서 일행들과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산을 오르고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도 꽤 큰 짐을 들고 올라가시는 분도 종종 있었습니다. 산을 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왜 이렇게 짐을 지고 올라가시나 했습니다. 근데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산의 꼭대기가 있는 곳은 큰 바위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면이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이런저런 불교적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연신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공양을 드리며 복을 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이 더 빨리 오려면 정성을 들여야 하니 거기에 필요한 공양물을 들고 가야, 그러니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종교인들의 기도는 기복적입니다. 복을 받고 화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의 핵심이 기복이라고 정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종교심의 정리가 그런 것이라면 기독교는 이런 정리에서 조금 비켜나 있습니다.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고백은 때로 고난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의 수고에 나도 참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써주십시오. 고난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고난을 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구하고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데살로니카 후서는 이름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다시 편지를 쓰는 까닭은 앞에서 보낸 편지로 인해서 새로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들이 이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왜곡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면서도 재림 신앙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인들을 격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견디는 예, 데살로니카 교회를 다른 교회에 칭찬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많이 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오고 세상의 뉴스에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그것을 인하여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표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수고를 받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의 표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기사에서 인도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인도의 대리모 사업이 유행한다는 겁니다. 선진국에 있는 부자들 중에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를 출산하면 몸매가 망가지고 임신 기간 동안 커리어가 단절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값도 싸고 사회적 통념에도 문제없고 신체적으로도 뛰어난 인도인들 중에 수정란을 착상하고 키워줄 그런 대리모를 구하는 일이 산업화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참 세상 별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를 원한 겁니까? 애완동물을 원한 겁니까? 배를 알아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남의 배로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어떻게 같은 유대감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산고를 겪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수고이지만 그 산고가 있었기에 내 품에 들려진 아이는 너무나 큰 위로이자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남다른 유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누군가의 배를 통해서 가져온 어머니와는 같은 어머니의 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면서 수고가 없을 수 있습니까? 손해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인내가 없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릴 것만을 찾고 섬김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세상의 요령이 뛰어날지언정 예수님의 동역자는 결코 아닙니다. 어제 옛 담임 목사님께서 능수강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오면서 손해볼 생각을 해야지 이득을 찾아 누리려고 한다면 그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나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손익에 민감한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목사가 마땅히 본을 보이며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없다면 그의 믿음의 생활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와 고난받는 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나 수고나 그 자체가 선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적립되어서 돌려받을 영광이 되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잘못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의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핍박받고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환난을 주는 이는 자신이 환난을 준 만큼 돌려받게 하시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임재에 더불어 일어날 환난 가운데 반드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멸망의 형벌로 처하게 하실 것을 받게 하실 것을 일러줍니다. 원통함이 풀리고 마음과 존재가 안식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인내와 손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요령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 영광에 너희도 참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손해마저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입대를 하고 막 훈련병이 되어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로 격리된 것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타이트한 훈련이 이어지다 보니 모두가 고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커지거나 훈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저렇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누구를 돌아볼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모든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자대 배치를 받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기로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말해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저를 보면서 저를 되게 인상 깊게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힘든데 저를 보면 항상 뭘 하든지 웃고 있고 뭘 하든지 앞장서서 해줘서 자기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저를 형으로 부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또 손을 들고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고 또그 자기가 또그 옆에 아이들 똑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네모반 아이들 전체가 자기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형으로 부르겠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한두살 정도 더 많게 입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저를 형으로 부르기도 하고 부르기로 하고 훈련소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뭘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열심히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돌아보면서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만 해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소 생활도 힘들지만 세상살이의 수고가 그 못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겁니다. 더 냉정하고 더 룰이 깨어져 있고 공의가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바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인내와 손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상 마음을 전하는 가장 깊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닥친 것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복음을 믿고 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 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의 신은 애군을 막아준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의 영광을 친히 본 이 사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고난에 감춰진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복으로 알고 구하면서 제자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 감춰진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섬김과 인내와 손해를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부부간에도 손익을 계산하는 시대를 거슬러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주어질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의로우심과 그 심판대가 항상 내 앞에 살아있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손익을 계산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손익을 계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 일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보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시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시며 그렇게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마음들과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새 능력으로 채우시길만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